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오늘 백문과 백일문,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두 문항을 해설합니다. 백문은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백문, 십계명에서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고찰해야 하는가? 우리는 십계명에서 서문과 십계명 자체의 내용과 그리고 계명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중 어떤 것에 첨부된 몇 가지 이유를 고찰해야 한다. 백일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십계명의 서문은 이 말에 포함되어 있으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을 영원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또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자존하시고 그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에 존재를 부여하시는 이로 나타냈다. 또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같이 위를 영적 노예의 구출하신 것을 나타내셨으니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자, 여러분 십계명의 서문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십계명 예배 가운데 낭독하면서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낭독을 하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이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십계명에서 서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어지는 열 가지 계명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당위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도덕법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주인이시고 기원이시고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십계명의 서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제가 뭐 아까 그 전체 교제 시간에도 열변을 토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적 신앙 사상이 심각하리만큼 후퇴되고 있는 아주 영적으로 우려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도덕성을 인류의 보편적인 복지나 평등, 사회적 안전, 그리고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실용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개념과 같은 인본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상들에 의해 자금의 세상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은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와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으신 언약과 구속에 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도덕법이 누구에 의해서 왜 만들어졌는지를 간과해버리게 될 때 십계명의 그 권위와 중요성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십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떠올릴 때 이는 곧 하나님에 대한 그 백성들의 지엄한 의무이고 법이고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심을 언제나 깊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각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값싼 구원, 쉬운 믿음으로 뒤덮인 오늘의 이 저급한 신앙계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십계명의 위치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두고 이 도덕법을 준수할 거룩한 의무를 우리의 삶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우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오전 예배 드린 성도들이 오후 예배도 다 드리고 오전 오후 예배 드린 성도들이 주중에 기도회도 나오고 성도의 모든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중심되는 하나님의 법이 가장 우선되는 그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살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 여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을 얘기하지 않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자기 본위로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나올 수 없으면 말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이고 그래서 도덕법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고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십계명의 서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을 영원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절대적이고 최상위고 불변하시는 권위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온 우주에 미치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최고의 주권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와 그 통치에 의해서 이 온 우주가 다스려지고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 진행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2절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에게 그것들 위에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나 섭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곧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불경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누차 말씀드렸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원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감히 하나님이 왜 세상의 주인이야? 그럼 인간은? 인간의 존재는 뭔데? 왜 하나님이 누구 마음대로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감히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간은 이렇게 도전할 수 없다는 거죠. 피조물에 지나지 않잖아, 인간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누구도 이 우주의 기원을, 인간의 기원을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는 추론을 할 뿐이지. 증명할 수 있어요? 진화론을 과학이 100% 증명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 자신이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과학은 지금도 여전히 추론할 뿐, 이론, 수많은 이론을 제기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에서 한 점을 찍고 사라져버리는 인생들과 달리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인간이 쉽게 마음을 바꾸는 것과 달리 그분은 불변하시는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기 마련이죠. 네? 세상에 저절로 존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절로 존재한대. 인간이 아무리 우주를 뜯어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 광활한 우주에 저절로 존재하는 생물체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느냐? 어?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방식이시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신앙했는지를 배우면서 그 모든 신앙의 옛길에서 너무나 멀리 우리가 이렇게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원류가 있는데 그 원류에서 너무 이렇게 지루로 한참이나 이렇게 멀어져 있다는 이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덕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엄숙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성실하게 이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년 전에 믿었던 성도나 200년 전에 천년 전에 믿었던 성도나 우리나 변치 않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내용과 본질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같아야 되지 않느냐. 누구도 이렇게 가볍게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고 이렇게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앙하던 때가 없었다면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법이 되는 영원 불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에 대해서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인간은 자꾸 인간 본위에 의해서 끌려가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게 좀 더 유익되고 내게 좀 더 이익이 되는 방향을 향해서 자꾸 믿음의 방향을 이렇게 뒤틀려고 하는 존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점점 지워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교리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변적인 이런 기독교의 신앙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다시 십계명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이 법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의 차원에서 대체될 수 없는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자존하시고 그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의 존재를 부여하시는 이로 이렇게 나타냈다고 설명을 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밝히셨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 밝히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흠정역, 킹 제임스 번역에서 이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Lord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는 하나님의 이름인 히브리어의 자음인 야훼에 기초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기 히브리 구약 성경 사본 역시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낭독할 때 낭독자들이 발음을 이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후에 자음의 위에 아래 또 자음 사이에 점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성된 이 모음의 표기법이 이후에 고안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훼 발음이 원래 모음의 소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야훼로 받아들여지는 것일 뿐이지 이것은 인간들의 견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기도 두려워서 그 이름을 주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로 불렀단 말입니다. 아도나이로 대치를 했다. 이 아도나이의 모음이 야훼의 자음들 사이와 이렇게 결합되어서 오늘날의 영어와 유럽식의 제호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라고 번역이 된 거죠. 영어에서는 제호바 이렇게 됩니다. 이 합성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정확히 밝히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발음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인데 그 의미가 뭐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 여호와 이름이 모세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이 표현하셨느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묘사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하시므로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 제호바라는 이름이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의 여호와 하나님의 칭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스스로 결정하시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안을 받으신다든지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물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생물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식물은? 햇빛, 공기, 물이 있어야 되고 동물과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그것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제한을 받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죽습니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모든 생물체는 그렇게 의존적이지만 하나님은 유일무이하게 의존적인 분이 아니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생명과 에너지의 근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냐, 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합니다. 오만과 고집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런 참담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언약의 자비를 자기 백성들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일하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과거에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족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나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보존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개개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안으로 이끄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영혼과 마음 속에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옛날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하심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을 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언약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구원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의해서,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음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항상 살피고 마음에 새기고 그 언약을 따라 기도하고 그 언약을 따라 마음의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뭘 붙잡는 것이다?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알아야 붙들 거 아니에요? 응? 도대체 뭘 약속을 해줬는지를 알아야,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약속하심을 믿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흔들리고 무너지고 방황하고 곁길로 가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약속을 모르니까. 십계명의 소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인 노예의 속박에서 구출해 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너희가 애굽의 종, 슬레이브, 노예이지 않았느냐? 응? 종은 지배를 당하는 노예의 입장입니다. 자유함이 없고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배를 당했고 포악한 압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나 여호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가운데서 구출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의 영적 의미는 바로 우리들 또한 영원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죄악의 종 노릇을 하던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영원한 죄의 저주와 형벌 아래서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자발적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라는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고 증명하는 수단으로서의 이 도덕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야 그의 마음과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강력한 동기와 목적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곧 이 법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거듭난 자라야 이 마음이 생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 목사님 아 오늘 이런 집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빠서 저는 또 다른 일이 많아가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믿음을 보이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의 부족한 믿음 내지는 믿음이 아닌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될수록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기꺼이 지켜 행하고자 하는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고 내 존재의 목적이다 라는 의식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무한한 감사와 기쁨과 자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중심이 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된 자들의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명하시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성경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이고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계명이 이 가볍게 이를 데 없는 믿음을 가진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지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도덕법이 오늘날 신앙의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고 있는 시대라면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도덕법의 모든 계명을 감사와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지켜 행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 법을 지키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결단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주는 결심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가장 위대한 성도의 의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 강단에서 십계명은 거의 설교되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